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창세기서 47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람세스란 곧 고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볼까요?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만약 이러한 극심한 기근 가운데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계속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도 곡물이 쌓인 여러 가지로 뭐 그러한 생산이 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가뭄이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굶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도 곡물이 쌓여 있긴 하였으나 더 이상 생산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근은 마침내 애굽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퍼져가게 되었고, 그것은 곡물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던 나일강의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운 역경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요셉이 곡물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요셉이 백성들의 빈곤을 이용하여 땅을 매점하였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토지를 저당 잡아 그것을 모두 사들였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요셉에 대한 부당한 비난해야 될 거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는 바로의 대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모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결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세계 2차 대전 마렵에 미국에 우라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애리조나에 있는 토지 중에 우라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국은 그들의 땅을 상당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를, 그렇다고 하면 정부를 이용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작용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를 대신해 땅을 사들이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좀 긴 말씀을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어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가 싸우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팜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처럼 그 당시 기근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참 보면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한번 들면은 엄청나잖아요. 21절로 가보시죠.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제 백성들이 식량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백성들을 곡물이 저축되어 있는 주요 성읍들로 이주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처음에 곡물들을 저장해 두기 위하여 그 성읍들을 택했던 사실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장소로 애굽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던 겁니다. 23, 4절 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며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요셉은 기근이 다음 해에 끝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들에게 종자, 곧 곡식들의 씨를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25, 6절 볼게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를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야곱을 가나안에 묻을 것을 약속하는 요셉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로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는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묻히기를 원하는 데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기에 아마도 그는 애굽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선영에 묻히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이 바로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하였잖아요. 때문에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안정이 되면 결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의 나이를 보아서도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맹세해달라. 너희들이 여기에 살기가 좋고 이러니까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맹세해달라. 야곱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그의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아주 이러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들 야곱도 그의 조상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 왕국이 건설될 때 이스라엘의 대소망은 성취될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그 왕국의 백성들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야곱은 애굽 땅에 장사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디에 장사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가 어디에 장사되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 우리는 죽은 후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묻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묻혔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47장을 정리하는데 47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약속하는 장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임종 직전에 병과 그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실로 야곱은 인생의 길고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 말년에 나타났던 이러한 모습들이 그의 인생 초기에는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적인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에 따라 점차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임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감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는 주로 옛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속임수와 욕심이 그를 지배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야곱에게서 새로운 성품이 점점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다가 말년에 와서는 그 성품이 한층 무르익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목회하다 보면 좀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심우했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단상 앞으로 이렇게 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매주일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어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야곱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간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심에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을 문병하는 요셉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48장이에요. 이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여러분은 이 늙은 야곱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기쁨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 앞에 와 앉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요셉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셉이 짐승에게 살해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때까지 애굽에서 17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온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때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셨다. 야곱은 인생의 길고 긴 여행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때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그때 야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4절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 나를 축복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서 야곱이 언급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 이 언약을 더하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백성과 또 땅과 복이라는 세 가지의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 중요한 두 가지를 언약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있게 하겠다. 둘째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에 반해 언약의 세 번째 부분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약속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언약하신 세 가지 약속 중 두 가지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되지 않는 하나는 유대인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아직 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들은 약간의 영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쟁의 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